황장엽의 회고록.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. 김정일 독재에 맞서 목숨 걸고 투쟁했던 로혁명가 황장엽. 그가 엄청난 희생을 무릅쓰고 남조선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지금부터 밝혀집니다. 제11부 식민지 조국에서 태어나 유년 시절의 추억 두 번째. 나는 어머니의 외모에 성격은 아버지를 닮아 평생 한 우물을 파면서도 지루한 줄을 모르는 철학자형 인간이었다. 적어도 북녘 땅을 떠날 때까지는 아버지가 그랬듯이 나 역시 큰 후회도 부담도 없는 삶을 지향해왔다. 형은 광주 학생 사건 당시 미림보통학교 6학년이었다. 그런데 이 학교에서 독립만세를 주도한 혐의로 교사들에게 붙들려 곤욕을 치렀다. 그 와중에 일본인 교장에게 곤봉으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았다고 한다. 형은 그 일이 있은 후 한동안 병석에 누워있었다. 그러고도 후유증으로 몇 년을 더 고생했는데 심할 때는 며칠씩 누워 움직이지도 못했다. 젊디 젊은 나이로 죽기까지 형은 늘 두통에 시달렸는데 결국은 정신이 혼미해지는 병을 앓다가 내가 도쿄에서 대학을 다닐 때 죽었다. 일본으로 건너간 후로는 형을 보지 못했는데 그동안 보내준 후원에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혈육에 따스한 정 표시 한번 못했던 터라 그렇게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. 어릴 적 우리 두 형제는 자존심이 남달리 강하다는 것 말고는 외모가 다르듯이 성격 또한 확연히 달랐다. 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의 량도 서로 달랐다. 어머니는 늘 형을 감싸고 돌았고 아버지는 나를 형과는 상대가 안 된다면서 높이 평가하고 극진히 아꼈다. 아버지는 또 둘째 누이를 령리하고 똑똑하다면서 사랑했다. 둘째 누이는 학교나 서당에 다닌 적이 없는데도 형과 나의 어깨 너머로 배워 국문은 물론 일본어까지 읽을 수 있을 만큼 영특했다. 그 누이도 나를 아꼈고 나도 둘째 누이를 맏누이보다 좋아했다. 형은 그런 나와 둘째 누이를 자주 때리면서 못살게 굴었다. 둘째 누이와 나는 형에게 대들지는 못했지만 부대낌을 덜 당하기 위해 힘을 합치고는 했다. 어려서 그랬겠지만 둘째 누이와 나는 형을 감싸고 도는 어머니보다 아버지를 더 따랐다. 당시 겨울은 지루한 계절이었다. 마을 사람들은 저녁을 먹기 무섭게 마실을 다녔는데 주로 우리 집으로 모였다. 오지 않는 사람들은 동네에서 소문난 투전꾼들 뿐이었다. 우리 집 사랑방에 모인 사람들은 돌아가면서 자신들이 알고 있던 얘기를 했다. 그래서 어떤 얘기는 겨울 내내 서너 번도 더 듣는 수가 있어 당사자가 시작은 하지만 중간쯤이면 얘기를 듣던 사람들이 너도 나도 돌아가면서 얘기를 이어가곤 했다.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집에 자주 모이는 이유는 지주인 임신회로는 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. 임신회는 기독교 신자였는데 소작인들이 찾아오는 걸 달갑지 않게 여겼다. 가난한 소작인들은 기름이 부족해 불을 켤 형편이 못 되었으나 우리 집은 기름이 늘 넉넉했고 이야기책도 여러 권 있었다. 어머니는 밤늦도록 등불을 켜는 게 불만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모이는 게 싫지 않아 드러내놓고 기름이 아깝다는 걸 내색하지는 않았다. 나는 옛 이야기에 흥미가 있어서 둘째 누이에게 엎인 채 졸음을 참아가며 이야기를 듣다가 잠이 들곤 했다. 여섯 살이 되어서는 천자문을 공부하고 국문을 알게 돼서 장익성전이라는 옛 소설이나 삼국지를 더듬거리며 읽었다. 어릴 때 나는 유난히도 겁이 많았다. 같은 또래 아이들이 쉽게 뛰어넘는 문턱도 나는 그 앞에 멈춰서서 조심스레 살피다가 넘고는 했다. 나의 그런 행동이 재밌었던지 동네 사람들은 내 또래 아이들을 모아놓고 계속하여 문턱을 넘는 시합을 시켰다. 나는 행동이 느리고 겁도 많았지만 말은 엄청나게 빨리 했고 또 조리 있게 잘했다고 한다. 동네 아주머니들은 그게 또 신기했던지 나에게 말을 못한다고 골려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. 너 아직도 말을 할 줄 모른다면서? 그러면 나는 아주머니들이 놀리는 줄도 모르고 대답했다. 내가 왜 말을 할 줄 몰라요? 우리 집에서는 못하는 말이 없는걸요. 우리 엄마한테 물어보라요. 내가 정색을 하고 그렇게 말하면 동네 아주머니들은 웃으며 즐거워하는 것이었다. 황장엽의 회고록.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. 지금까지 해설의 윤옥이었습니다.